희망지성 정규 뉴스.
중국의 100위안짜리 신권 지폐가 위폐 감별기 등을 통과하지 못해 수령이 거부되는 상황이 속출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18일 중국 신경보는 지난 12일부터 시중에 유통된 100위안 신권 지폐가 각 상점에 설치된 위폐 감별기와 은행 현금 입출금기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이 사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권 지폐는 다양한 위조 방지 기능이 첨가됐으며 숫자 100의 황금색 광채로 인해 아이폰 6S 골드에 빗대 인민폐 골드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은 신권 지폐는 국가 법정 화폐라며 위안화로 중국 내에서 공공 및 개인 간 채무를 지불할 경우 어떤 곳도 이를 수령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신권 지폐 인식 기능을 아직 업그레이드하지 못한 위폐 감별기들은 이를 위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민은행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각 상점의 위폐 감별기들이 서둘러 신권 인식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신권 사용 시 문제가 생기면 인민은행의 현지 분행이나 지행에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당국이 이번 신권 발행에 앞서 전 각 금융기관이 보유한 위폐 감별기가 신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처했지만 각 상점의 위폐 감별기들이 신권을 제대로 인식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신권은 다양한 위조 방지 기술이 첨가돼 각 개인과 기관은 감별기를 통해 위폐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홍콩 봉황망은 중국에서 2013년 3억 2,900만 위안, 약 600억 원 상당의 위폐에 이어 2014년에도 5억 3,200만 위안, 약 970억 원의 위폐가 당국에 몰수됐다면서 중국에서 현재 유통되는 위폐 97%는 광둥의 화가였던 펑다샹이 제작한 필름 인쇄판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펑다샹은 지난 2013년 체포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국 정부가 중국 반체제 인사를 강제 송환한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비난하고 있습니다. 19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13일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핀과 장해페이를 중국에 강제 송환한 데 이어 최근 홍콩 출판업자 구이민하이 사장과 중국에서 탄압받는 파룬궁 수련자 2명을 강제 송환시켰습니다. 보도는 방콕에 거주하는 중국 민주활동가 리 샤오룽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둥광핑은 테난먼 민주화 요구 시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10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 2월 석방돼 9월 가족과 함께 태국에 피신했고 장해페이는 2008년 발생한 중국 쓰촨 대지진 당시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비판해 두 번 구금된 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탈출했다며 제3국에서 정착할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샤오룽은 다행히 장 씨의 부인 추링과 둥 씨의 부인 구수화, 딸 둥쇠루이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자격을 인정받아 지난 18일 캐나다로 떠났지만 이들은 남편이 강제 송환돼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은 1951년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내법에도 난민 보호 규정이 없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17일 태국 정부의 송환 조치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태국에는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난민에 대한 처리 법안이 결여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태국 정부는 지난 7월 터키로 망명하기 위해 자국에 불법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위구르인 100여 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 국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당시 송환에 대해 일부 터키인들은 주 이스탄불 태국 총영사관에 난입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중국에서 가짜 아이폰 액정과 배터리 등을 국내로 들여와 다수의 사설 AS점에 판매해온 남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근 경기 군포경찰서는 가짜 아이폰 부품을 판매한 조모 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그것을 구입한 문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13년 5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선전에서 들여온 가짜 아이폰 액정과 배터리 등 부품을 국내 사설 수리점 약 40여 곳에 유통시켜 3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고 안양의 AS 점주 문 씨 등 3명은 가짜 부품임을 알면서도 구입해 수리해 사용해 왔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국내 최대의 휴대전화회사 서비스센터에서 수년간 근무했으며 범행 전까지 사설 AS 센터를 운영해 왔다며 사용자들이 휴대전화 수리 시 교체를 받으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설 AS 점주들도 모두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면서 가짜 부품들은 외관이 정품과 매우 유사해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수리를 받아야 할 경우 안전하게 공식 수리점을 찾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창타이 뉴노멀 정책으로 중국의 주력 산업 자금률이 높아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부품 수출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확충 방안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대내외 경제 리스크 진단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중국이 신창타이 뉴노멀 정책을 본격화한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력 산업에서의 자금률을 높이고 가공무역을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창타이는 중국 정부가 7-8%의 중고속 성장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경제 정책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5월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실장은 중국의 가공 무역 비중이 2000년 기준 48.5%에서 올해 9월 기준 31%로 급속히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실장은 중국은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핵심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방법으로 빠르게 기술을 습득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의 교육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전체 수출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의 증가율이 올 들어 급락한 것도 이런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올 들어 3.6% 감소했다며 중국의 7대 전략형 신흥산업인 차세대 정보기술, IT, 바이오,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 장비 제조업 등이 한국과 중복되거나 유사해 세계 수출 시장에서의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순철 부산 외대 교수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2010년 28.3%에서 2012년 -1.3%로 낮아졌다면서 2013년 이후는 2%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요인보다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전면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라며 단순 가공형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11월 24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